2026년 5월에 미국의 한 로봇이 45kg짜리 자동차 부품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영상 보셨나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한 2026년형 아틀라스 영상 말입니다.
아, 네. 그 영상 진짜 장난 아니었죠.
그러니까요. 단순히 안 넘어지고 걷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강화학습만으로 자기 몸무게에 육박하는 짐을 거뜬히 들고 또막 조지아에 있는 실제 자동차 공장 라인에서 부품을 되게 능숙하게 분리하고 있었죠.
맞아요. 그게 물리적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엄청난 모멘텀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미국 로봇 영상 딱 하나에 태평양 건너 한국의 한 자동차 부품사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18.43%나 폭등했다는 겁니다.
와, 장중 최고가 찍었잖아요. 66,350원.
네,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했죠. 바로 현대 모비스입니다. 아니, 대체 왜 미국의 로봇이 짐을 들었는데 한국 기업의 주가가 미친 듯이 뛴 걸까요?
그건 이제 시장이 드디어 로봇 산업의 진짜 부가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핵심을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아, 핵심을 눈치챘다.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현대모비스 로보틱스 사업 추진실에서 나온 하드웨어 로봇 액추에이터 기구 및 시스템 설계 심층 분석 보고서인데요.
제목이 꽤 길고 딱딱하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뭐 챗GPT니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이니 하는 화려한 AI 뉴스에 조금 지쳐 있다면 오늘 이 심층 분석이 진짜 재밌으실 겁니다.
그렇죠. 사실 AI라는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결국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건 하드웨어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로봇의 똑똑한 뇌나 그 매끈한 껍데기 뒤에 가려진 진짜 돈이 흐르는 핵심 부품, 바로 액추에이터라는 녀석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해 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이에요. 우리가 흔히 자동차 산업을 볼때 테슬라나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 브랜드에 엄청 열광하잖아요.
네네, 차 살게 브랜드부터 보니까요.
근데 실제로 그 생태계 안에서 꾸준히 막대한 현금을 쓸어 담는 건 보쉬나 콘티넨탈 같은 핵심 메가 서플라이어, 즉 부품사들이거든요.
아,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알짜배기 수익은 다 가져가는.
맞습니다. 로봇 산업도 똑같아요. 초기에는 로봇 자체를 만드는 회사가 주목을 받지만 이제 본격적인 양산 단계로 넘어가면 결국 생태계의 권력은 그 핵심 부품을 쥐고 있는 기업으로 쫙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로봇에서는 바로 액추에이터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구글 딥마인드나 오픈 AI가 만드는 인공지능이 로봇의 천재적인 뇌라면 액추에이터는 그 뇌의 명령을 받아서 45kg짜리 강철을 척척 들어올리는 근육과 관절인 거네요.
네, 아무리 뇌가 뛰어나도 근육이 없으면 못 움직이는 거랑 똑같죠.
인공지능이 아무리 미적분을 1초 만에 풀어내도 당장 물리적인 근육이 부실하면 책상 위에 있는 종이컵 하나 떨어뜨리지 않고 쥐기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세계의 지배자라면 액추에이터는 로봇이 이 현실의 물리적 세계랑 상호작용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유일한 통로다.
네. 제어기에서 내려온 전기 신호를 물리적인 회전력, 그러니까 토크로 변환해주는 이 단일 구동 모듈이 휴머노이드 로봇 전체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위상을 가지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숫자가 있나요?
로봇 한 대를 만드는 전체 재료비, 우리가 BOM이라고 하죠. 이 재료비의 무려 60%를 이 액추에이터가 차지합니다.
잠깐만요. 60%요? 와, 로봇의 카메라, 배터리, 컴퓨터 칩, 외장재 이런 거싹다 합친 것보다 관절 부품 하나가 더 비싸다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만들기 어렵고 핵심이라는 거죠.
아니, 대체 그 좁은 원통형 쇳덩어리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비싼 겁니까?
기본적으로 모터, 감속기, 베어링, 그리고 각종 센서가 그 좁은 공간 안에 진짜 극한의 밀도로 꽉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고서가 특히 강조하는 기술적 디테일 중 하나가 프레임리스 BLDC 모터라는 건데요.
프레임리스. 뭐말 그대로 뼈대나 껍데기가 없다는 뜻일 텐데, 뒤에 붙은 BLDC는 뭔가요?
아, BLDC는 브러시레스 DC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브러쉬가 없는 직류 모터를 말하는 건데요. 과거의 모터들은 내부에 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브러쉬라는 부품이 회전축이랑 물리적으로 계속 마찰을 해야 했어요.
아, 서로 닿으면서 돌아갔다는 거군요.
네네. 그러다 보니 열도 나고 쉐프가루도 막 떨어지고 무엇보다 마모가 되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줘야 했죠.
아, 만약에 그 아틀라스가 조지아 공장에서 24시간 내내 무거운 부품을 나르는데 몇 달마다 그 관절 모터가 다 닳아서 멈춰버리면 완전 공장 전체가 셧다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마찰 없이 전자기력만으로 회전하는 BLDC 모터를 써서 내구성을 극대화한 거죠. 게다가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프레임리스라는 개념이 딱 더해줍니다.
제가 보고서 읽으면서 그 대목에서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우리 집에 있는 그 빌트인 가전제품 있잖아요.
아, 빌트인 냉장고 같은 거요?
네네. 냉장고나 식기 세척기 부피 줄이려고 그 두꺼운 거코장이나 하우징을 싹 다 뜯어내고 핵심 알맹이만 주방 가구 안에 쏙 밀어넣잖아요. 모터도 무거운 금속 케이스를 아예 없애버리고 로봇 관절 뼈대 안에 그 회전자랑 고정자만 직접 정렬해서 박아놓는 거 맞죠?
와,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맞습니다. 모터의 케이스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접근은 무게와 공간이 곧 성능인 이 로봇 산업에서 핵심적인 돌파구거든요.
뼈대 안에 바로 알맹이를 넣으니까 부피가 확 줄겠네요.
그렇죠. 로봇의 팔다리가 무거우면 자기가 자기 팔목에 지탱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아, 배터리가 금방 닳겠군요.
네. 그래서 하우징을 없애서 부피랑 무게를 극적으로 줄이면 물리학적으로 무게 대비 토크가 극대화됩니다. 그 45kg짜리 짐을 들면서 자기 몸의 균형까지 미세하게 잡으려면 이 관절 자체가 무거워서는 절대 불가능한 미션인 거죠.
아, 네. 기술이 엄청 정교하고 중요하다는 건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네, 하시죠.
현대모비스는 50년 동안 자동차 부품 깎고 뭐 브레이크 만들던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세계 최고의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시장에서 갑자기 다크호스로 튀어나온 거죠?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솔직히 보고서를 보면 모비스 매출의 82.6%가 그룹 내부, 그러니까 현대차랑 기아에서 나옵니다. 이거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같은 현대차그룹 산하에 있으니까 그냥 뭐 집안 식구 챙겨주기, 약간 밀어주기로 수주받은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문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지난 1월 그 야스베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발표된 계약 규모를 보면요. 이걸 단순히 집안 밀어주기로 해석하기엔 판이 너무너무 큽니다.
판이 어느 정도길래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차세대 아틀라스 양산 물량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전량을 현대 모비스가 공급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전량이요? 아니 몇 대 정도 들어가는데요?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면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인근 공장에서 연간 3만 대의 아틀라스를 양산할 계획이에요.
1년에 3만 대?
네. 로봇 한 대당 관절, 즉 액추에이터가 약 40개 정도 들어가니까 매년 35만 개의 액추에이터를 모비스가 생산해서 공급해야 하는 겁니다.
와, 35만 개?
게다가 증권가 추산으로 아틀라스 1대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금액이 약 $25,500거든요. 이걸 연 3만 대 기준으로 잡으면 로봇 부품에서만 단숨에 1조 원 안팎의 매출이 창출되는 셈이죠.
1조 원이요? 와, 확실히 규모가 진짜 압도적이네요. 뭐 밀어주기라고 하기엔 1조 원은 너무 큰 돈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제 질문은 남아요.
어떤 부분이죠?
아니, 바퀴를 굴리는 자동차 부품이랑 그 팔다리를 사람처럼 막 접고 펴는 로봇 부품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나요?
겉모습은 분명히 다르죠. 근데 그 안에서 작동하는 물리적 원리나 설계 아키텍처는 진짜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아, 비슷하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요즘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식조향장치, EPS라고 부르는 걸 한번 떠올려볼까요? 운전다가 스티어링 휠을 딱 돌리면 그 미세한 각도랑 힘을 센서가 읽어요.
네네.
그걸 전기 신호로 바꾼 다음에 모터를 돌리고 감속기로 힘을 팍 증폭시켜서 그 무거운 타이어의 방향을 탁 틀어주는 원리거든요.
잠깐만요. 듣고 보니까 로봇의 뇌가 명령을 내리고 액추에이터가 힘을 증폭시켜서 관절을 움직이는 과정이랑 지금 완전히 똑같네요.
그렇죠. 결국 모터로 회전력을 만들고 감속기로 토크를 조절하면서 센서로 위치를 제어하는 이 본질적인 기술 구조가 자동차 구동 시스템이랑 로봇 관절이 완벽하게 겹친다는 겁니다.
아, 본질이 같구나.
네. 실제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개발 총괄조차도 그룹의 전략적 결정이 아니었더라도 모비스의 조향 시스템 기술 구조가 휴머노이드 관절과 가장 닮아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들을 선택했을 거다 이렇게 밝혔을 정도니까요.
와, 단순히 핏줄이 같아서가 아니라 지난 50년 동안 파온 우물이 마침 딱 로봇 관절의 수원지랑 지하에서 연결돼 있었다는 거군요.
비유가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덧붙여서 모비스가 가진 진짜 무서운 해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양산성과 신뢰성 기반 평가 체계입니다.
양산성이요?
네. 연구실 환경에서 뭐 수십억 원 들여가지고 끝내주게 작동하는 로봇 시제품 한두 대 만드는 거, 그거는 돈 많은 스타트업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공장에서 수십만 개씩 똑같이 찍어내는 건 아예 다른 문제다.
아,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자동차 부품 생각해보세요. 영하 30도의 강추위, 막 팔팔 끓는 사막의 열기, 진흙, 소금물 튀는 가혹한 환경에서 10년을 굴러도 고장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람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요. 가다가 브레이크 멈추면 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엄청 깐깐한 품질 관리 기준을 통과한 부품을 1년에 수십만 개씩, 그것도 0.1mm의 오차도 없이 찍어내본 경험. 이거는요, 아무리 돈이 많은 빅테크라도 하루아침에 코딩으로 툭딱 만들어낼 수 없는 엄청난 물리적인 장벽입니다.
확실히 실험실에서 만든 수제 작품이랑 공장의 대량 양산품은 완전히 다른 세계 이야기네요.
근데요, 제가 보고서를 아주 꼼꼼하게 자세히 보니까 마냥 핑크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던데요.
아, 리스크를 보셨군요.
네, 당장 2026년 1분기 실적 보니까 모비스의 모듈이랑 핵심 부품 부문에서 1213억 원이나 영업적자가 났어요.
뼈아픈 수치죠.
고수익 내는 AS 부품 팔아서 번 돈으로 그 적자를 메꾸는 실정이잖아요. 로봇 사업도 회사 측에서 뭐 2년 내 의미 있는 매출 기여는 어렵다, 이렇게 선을 딱 그었고요.
아주 예리하고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하드웨어 비즈니스의 가장 큰 고풍이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 초기 비용 문제요?
네. 소프트웨어는 사실 서버 공간만 렌탈하면 서비스 배포가 쫙 가능하지만 제조업은 수천억 원을 들여서 땅 사고, 공장 짓고, 라인을 쫙 깔아야 합니다.
기계도 다 사야 하고요.
그렇죠. 특히 지금 전기차 캐즘 시기를 돌파하면서 미래 모빌리티랑 로봇인프 내에 엄청난 자본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장부상 적자는 피할 수 없는 약간 통과 위례 같은 겁니다.
성장통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단일 고객에게만 100% 의존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명확한 리스크 맞습니다. 결국 스스로 기술력을 완벽히 증명해서 외부에 있는 글로벌 로봇 제조사들을 고객으로 뚫어내야만 진정한 자립이 가능해지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대한 흐름이 비단 이 한 기업의 고민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흐름이랑 아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오늘 심층 분석 보고서의 진짜 묘미 아닐까요?
네, 여기서부터 시야를 조금 더 크게 넓혀보죠. 그 2026년 6월 11일에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보고서가 시장을 엄청 크게 흔들었거든요.
아, 그 보고서 기억납니다.
과거 전기차 배터리 시장 초창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막 러브콜을 받으면서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지위를 확고하게 다졌잖아요.
네, K배터리가 전 세계에 휩쓸었죠.
골드만삭스는 다가오는 이 휴머노이드 시대에는 한국의 현대모비스와 HL 만도가 정확히 그 역할을 물려받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제2의 배터리 산업이 바로 로봇 액추에이터가 된다는 거군요. 어쩐지 HL 만도 역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을 겨냥해서 북미의 양산 라인에 막 준비 중이다, 이런 뉴스가 뜨겁게 달아올랐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하필 왜 한국의 부품사들에게 이런 거대한 판이 깔린 걸까요?
그 핵심 배경에는 바로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기조가 있습니다.
아, 디리스킹이요?
네. 현재 미국은 인공지능 모델이나 뭐 로봇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진짜 전 세계를 완전 압도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못 따라가죠.
근데 이 똑똑한 뇌를 담을 수십만 개의 아주 튼튼한 하드웨어, 로봇 관절, 이건 누가 대량으로 공급해 줄 수 있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아마 아무 고민 없이 중국 선전 같은 곳에서 아주 싼값에 엄청난 물량을 막 찍어냈을 겁니다.
세계의 공장이니까요. 아, 근데 지금은 미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부품을 진짜 철저히 다 배제하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 로봇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양산 능력이랑 품질은 갖추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혀 없는 우방국의 파트너가 아주 절실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한국이 딱 눈에 들어온 거군요.
네, 여기서 오랫동안 내연기관차부터 전기차까지 아주 긁어발 수준의 대량 생산 역량을 갈고 닦아온 한국의 자동차 부품사들이 엄청난 반사 이익을 얻으면서 최우선 대안으로 딱 떠오른 거죠.
야, 이 거시적인 경제와 정치가 결국 돌고 돌아서 한국의 공장 라인까지 쭉 이어지는 거네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문제죠?
우리가 그 액추에이터 전체를 만들어서 납품하면서 아주 큰 기회를 잡았다고 칩시다.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액추에이터 안에서도 원가의 무려 3분의 1을 차지하는 가장 비싼 부품이 있잖아요. 정밀 감속기요.
아, 감속기.
그거 아직도 일본 기업들, 뭐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나 나부테스코 같은 회사들이 전 세계 시장을 사실상 다 독점하고 있지 않나요?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껍데기만 한국이 만들고 정작 부품의 부품, 그 제일 비싼 핵심 알맹이는 일본에서 수입해서 쓴다면 이건 결국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곳이 다 챙겨가는 약간 반쪽짜리 승리 아닙니까?
야, 한국 로봇 산업이 가장 뼈아파하는 지점, 정확히 아킬레스건을 딱 찔러주셨네요.
그렇죠.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감속기가 왜 병목이 되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일본의 하모닉 감속기라는 물건의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봐야 해요. 이게 정말 경이로운 기계공학의 결정체거든요.
기계공학의 결정체다?
네. 보통 톱니바퀴라고 하면 두꺼운 금속 기어 두 개가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걸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시계 태엽이나 그 자전거 체인 맞물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하모닉 감속기 안에는 되게 얇은 종이컵 모양의 쇳조각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걸 플렉스 스플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쇠인데 종이컵 모양이라고요?
네, 엄청 얇아요. 이 내부의 타원형 캠이 돌아가면서 이 얇은 금속컵을 계속 타원형으로 막 휘어지게 만듭니다.
휘어지게요?
네, 그러면 금속컵 바깥쪽에 있는 톱니들이 겉을 둘러싼 단단한 원형 기어의 톱니랑 여러 개씩 막 동시에 빈틈없이 꽉 맞물리게 되는 구조예요.
잠깐만요. 단단한 쇠가 탄성을 가지고 계속 막 휘어지면서 돌아간다고요? 부러지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쇠가 부러지지 않고 아주 유연하게 휘어지면서 톱니를 완전히 밀착시키는 게 기술의 핵심이에요.
아니, 근데 왜 굳이 그렇게 복잡한 짓을 하는 거죠? 그냥 맞물리면 안 되나요?
일반적인 톱니바퀴는요, 가다가 멈췄다 출발하거나 방향을 탁 바꿀 때 그 기어 사이에 미세한 틈이 있어서 덜컥하는 유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팩래시라고 부르거든요.
아, 팩래시. 그 우리가 자전거 페달 뒤로 막 돌리다가 앞으로 꽉 밟을 때 체인이 덜컥하고 걸리는 느낌? 그거 말하는 거죠?
와,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게 로봇한테는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세요?
치명적인가요?
로봇 팔 길이가 한 2m라고 가정해보세요. 어깨 관절에서 그 백내시 때문에 단 1mm의 오차만 생겨도 그게 증폭돼서 손끝에서는 5cm 이상 막 흔들리게 됩니다.
아, 1mm가 5cm가 된다고요?
네, 그럼 물건을 정교하게 집을 수도 없고 넘어지기 십상이겠죠. 그런데 이 하모닉 감속기는 금속을 억지로 휘어지게 만들어서 톱니를 강제로 아주 꽉 맞물리게 하니까 이 덜컥거림 자체를 아예 0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와, 빈틈을 원천 차단하는 거군요.
맞아요. 이 압도적인 정밀도랑 내구성의 레시피를 일본이 수십 년간 꽁꽁 싸매고 독점해온 겁니다.
듣기만 해도 한국 기업들이 단기간에 베끼기는 정말 어려워 보이네요. 쇠를 휘어지게 한다는 게 보통 노하우가 아닐 텐데, 그럼 영원히 일본이 달라는 대로 부르는 게 값으로 돈을 다 주고 사와야 하는 운명인가요?
다행히 한국에서도 아주 치열한 반격이 시작되긴 했습니다. SPG나 SBB테크 같은 국내 부품사들이 이 하모닉 감속기 국산화에 완전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오, 국산화가 되고 있나요?
네,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국내 휴머노이드 모델에 일부 탑재되면서 그 성능을 하나씩 증명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 독점을 깨부수는 전공법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접근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아예 그 감속기 자체에 대한 의존도를 확 낮춰버리는 새로운 설계 철학이에요. 이른바 준직접 구동 방식이라는 건데요.
준직접 구동이요?
네. 엄청나게 고비율의 그 비싼 하모닉 감속기를 쓰는 대신에 감속 비율을 확 낮추고 그 빈자리를 아주 힘이 센 대형 모터로 채워버리는 전략입니다.
아니, 굳이 왜 그렇게 설계를 바꾸는 거죠? 정밀도가 생명이라면서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관절의 유연성을 얻기 위해서예요. 생각해보세요. 아틀라스가 높은 곳에서 확 뛰어내려서 착지할 때 관절이 기어로 너무 꽉 물려있으면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기어가 그냥 박살이 나버립니다.
아, 사람으로 치면 무릎 연골이 없는 거랑 똑같네요. 떨어지면 뼈가 부러지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모터의 전류를 소프트웨어로 초당 수천 번씩 막 제어를 해가지고 마치 사람의 무릎 연골이나 용수철처럼 외부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와, 소프트웨어로 기계적 약점을 커버하는 거군요.
네, 비싼 부품의 기계적 정밀도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약간의 정밀도를 양보하더라도 강력한 모터와 제어 알고리즘으로 우회할 것인가. 지금 현장의 엔지니어들이 이 설계의 트레이드오프를 두고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죠.
와, 1분의 철옹성을 깨기 위한 전공법에다가 아예 판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는 우회 전략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네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매크로화 났던 산업의 지형도와 지정학을 살펴봤다면 이제 완전히 현장에 나노미터 단위로 줌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죠?
이런 거대한 전쟁을 수행하는 건 결국 현장의 엔지니어들이잖아요. 전문가님, 만약 여러분이나 제가 이 보고서의 주인공인 기구미 시스템 설계 엔지니어로 오늘 아침에 딱 출근을 했다면 당장 모니터 앞에서 무슨 사투를 벌여야 하는 겁니까?
이분들의 직무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부품 깎는 어떤 쇠망치질이 아니고요. 통합 마에스트로에 가깝습니다.
통합 마이스트로요? 지휘자라는 뜻인가요?
네, 모터, 감속기, 베어링이라는 성격이 제각각인 예민한 부품들을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아서 하나의 완벽한 관절 모듈로 엮어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매일 다루는 크로스 롤러 베어링이라는 부품을 한번 볼까요?
아, 베어링. 보통 베어링이라고 하면 왜 우리 피젯 스피너 가운데 들어있는 거, 쇠구슬 여러 개가 굴러가면서 마찰 줄여주는 그 동그란 부품 아닌가요?
맞습니다. 기본 원리는 그거예요. 그런데 아틀라스가 45kg짜리 쇳덩이를 손에 쥐고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반적인 둥근 쇠구슬을 쓴 베어링은 하중을 점으로 받기 때문에 짐이 무거우면 그 관절 자체가 아래로 미세하게 처지거나 쑥 틀어져 버립니다.
아, 우리가 무거운 덤벨 들면 어깨나 팔꿈치 관절이 밑으로 약간 욱신하면서 늘어나는 거랑 똑같네요. 버거워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둥근 구슬 대신에 원통형 롤러들을 90도로 지그재그 교차시켜서 그 틈새에 꽉꽉 채워넣습니다.
아, 교차시킨다? 그래서 크로스 롤러군요.
네, 이러면 하중을 점이 아니라 선으로 넓게 받기 때문에 상하좌우 어떤 방향에서 막 무지막지한 힘이 훅 들어와도 관절이 비틀어지지 않고 꽉 버텨내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 엔지니어들은 바로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마법을 하나 더 부려야 해요.
마법이요? 무슨 마법이죠?
전문 용어로 예압이라는 기술입니다. 미리 하중을 가해둔다는 뜻인데요.
예압? 압력을 미리 가해놓는다?
정확해요. 베어링을 조립할 때 인위적으로 아주 꽉 조여서 그 내부에 팽팽한 긴장 상태, 그러니까 변형을 미리 딱 만들어두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거 마치 우리가 무거운 등산 가방 멜 때랑 완전 비슷한 원리 아닌가요?
오, 등산 가방이요?
네, 가방끈을 헐렁하게 메고 걸으면 짐이 흔들릴 때마다 가방이 막 뒤로 털컥거리고 몸이 막 휘청거리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출발하기 전에 그 가방끈을 숨 막힐 정도로 꽉 조여서 내 몸에 완전히 밀착시켜버리면 그 무거운 짐을 메고 험한 산을 타도 짐이 흔들리지 않고 내 몸이랑 완전히 하나가 돼서 움직이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와, 진짜 미친 비유네요. 완벽하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 맞군요.
네, 헐렁하게 두면 하중이 탁 실릴 때 관절이 푹 처져 버리는데 설계 단계에서 미리 그 가방끈 꽉 조이듯이 예압을 딱 계산해서 조립해 두면 45kg짜리 하중이 갑자기 확 들어와도 관절의 처짐을 절반 가까이 억제할 수 있는 겁니다.
대박이네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 예압을 너무 꽉 세게 걸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세게 조이면 뻑뻑해서 모터가 안 돌아가거나 타버리지 않을까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너무 헐렁하지도 않고 모터가 타지도 않는 그 완벽한 균형점을 0.01mm 단위로 시뮬레이션하고 그걸 도면에 촘촘하게 그려넣는 거. 그게 바로 이 엔지니어들의 진짜 땀내는 일상인 겁니다.
와, 제가 이 대목에서 보고서 읽다가 진짜 무릎을 탁 쳤다니까요?
어떤 부분에서요?
현대모비스 채용 공고에 보니까 우대 요건에 영어 회화랑 그 캐티아라는 3D 설계 프로그램 능숙자가 딱 적혀 있더라고요.
아, 카티아 우대.
솔직히 취준생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기계 부품 설계하는데 영어 스펙까지 이렇게 깐깐하게 보냐? 토익 점수 용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이력서 한줄 채우려는 폼 잡는 스펙이 절대 아니었어요.
네, 현장의 현실은 훨씬 생존, 전투에 가깝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서울 사무실로 출근하자마자 모니터를 켭니다. 환한 반쪽에는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미국 엔지니어들이랑 화상회의창이 딱떠 있고요.
네.
나머지 반쪽에는 그 캐티아 3차원 도면이 띄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미국 엔지니어들이랑 막, 야, 니네라 그린 도면대로 깎으면 부품 5개 조립할 때마다 오차가 쌓여서 0.5mm나 관절이 흔들리잖아. 단가 올라가도 좋으니까 0.01mm 타이트하게 깎아. 이러면서 아침마다 치열하게 영어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와, 진짜 눈앞에 그려지는 생생한 묘사네요. 부품 하나하나는 허용된 오터 안에 다 들어있더라도 그 부품 다섯 개를 조립하고 나면 오차가 막 덧셈이 돼서 누적되거든요. 이걸 공차 누적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미국 엔지니어들 말대로 오차 허용 범위를 무작정 0.001mm로 빡빡하게 줄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제조 단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양산 수율이 완전 박살나겠죠. 불량품 천지일 테니까 공장에서 수십만 개씩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기계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 최적의 타협점, 그 좁디 좁은 교집합을 찾아내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 도면 하나를 딱 띄워두고 매일 아침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와.
그게 바로 시스템 설계 엔지니어들의 진짜 땀방울이자 로봇 산업의 가장 보이지 않는 최전선인 거죠.
야, 듣기만 해도 막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동시에 엄청 심장이 뛰는 매력적인 직업이네요.
자,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온 오늘의 심층 분석,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45kg 짐을 번쩍 드는 아틀라스의 충격적인 영상, 그 이면에는 전체 원가의 60%를 차지하는 진짜 노른자, 액추에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흙먼지와 혹한 속에서 자동차 부품을 오차 없이 찍어내던 한국 부품사의 그 양산 노하우가 어떻게 미국 로고 심작의 다크호스가 될 수 있었는지 파헤쳐봤죠.
나아가서 미중 패권 경쟁이 만들어낸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기회, 그리고 일본 하모닉 감속기라는 뚫어야 할 아주 거대한 장벽, 마지막으로 나노미터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3D 도면 위에서 영어로 사투를 벌이는 엔지니어들의 땀방울까지.
네. 오늘 정말 로봇 산업의 진정한 입체적 구조를 아주 깊숙하게 들여다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방대한 사료의 끝에서 저는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최근 몇 달 만에 세상을 뒤집어 놓는 AI 소프트웨어들을 한번 보세요. 엄청 앞서가던 코드도 혁신적인 모델도 순식간에 다른 경쟁사에게 복제되거나 금방 따라잡히곤 합니다. 그건 결국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세계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되니까요.
하지만 5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가운 강철을 다뤄온 감각, 수십만 개의 정밀기계를 영하 30도에서도 고장나지 않게 찍어내는 그 무식할 정도로 끈질긴 물리적 양산의 노하우, 이건 세상 어떤 천재 해커도 파이썬 코딩으로 하루아침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절대 불가능하죠. 물리적 시간과 진짜 땀방울이 축적된 아주 견고하고 절대적인 장벽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10년 뒤에 여러분의 일상과 이 산업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꿀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에서 그 생태계의 진짜 절대 권력은 과연 누가 주게 될까요?
네.
빛의 속도로 혁신적인 AI 두뇌를 업데이트하는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천재들일까요? 아니면 0.01mm의 공차를 두고 피 터지게 싸우면서 그 뚝뚝한 뇌가 세상을 직접 만질 수 있게 무거운 강철 근육을 공장에서 붕어빵처럼 팍팍 찍어내는 우리 하드웨어 장인들일까요?
와, 오늘의 논의를 하나로 딱 관통하는 아주 도발전이면서도 본질적인 화두네요.
화려한 AI 스포트라이트 뒤편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도면을 딱 띄워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을 그 이름 모를 엔지니어들의 모습을 한 번쯤 꼭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10년 뒤의 승자는 누구일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세상을 확 넓혀줄 복잡하지만 완벽하게 해독된 지식을 꽉 채워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